마가복음 3장을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1절에서 5절 말씀.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었지만 치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피를 지혈할 수는 있었으나 상처 부위를 씻고 싸매고 약을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면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어리석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면서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들로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야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종교적 전통이 형식에 얽매여 손 마른 자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학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신학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는 신학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노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하셔서 채찍으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관습에 얽매여 영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생동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주 이러한 관계를 종교적 체제 내에서 정형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 손 마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손 마른 자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손 마른 사람은 나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손을 펴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펼 수 없었습니다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하여 손을 쑥 내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황폐한 영역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나 기질이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손을 보시고 참 훌륭한 손이다. 이 손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손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너희 그 성격으로부터 너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논쟁이나 변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한 일을 나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명령대로 따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명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라, 자유하라, 극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네,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소경이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 방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벗어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신학교가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리를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건이 함이더라. 7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접근하여 그를 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만일 그곳에 문제나 병이나 폐역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 역시 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무리들이 옹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배를 바다에 띄워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밭을 내리게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11절에서 12절 말씀.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고함을 지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22절에서 30절 말씀.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힘을 입어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함받지 못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함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한 것이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마련해 두신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함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죄의 사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이적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반증거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라든지 귀신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눈앞에 나타나는 사실을 합리화시켜 부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합리화는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불합리한 논리로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를 불합리하게 거부한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사함받지 못할 죄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여짜오대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31절에서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이 세상의 가족 관계보다 더 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깊고 아름다운 내면적인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형제, 자매보다 뉴기니아에 사는 원주민, 그것도 몇 년 전에 식인종이었던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기니아에 있는 한 마을의 추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추장은 그 사람에게 손에서 항상 창을 떼어놓은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이 추장과 그 사람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추장으로부터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깊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문화적인 공감대가 없고 의사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 마을에서 서로 껴안았을 때 그들 사이엔 영적인 의사소통과 영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아름다운 유대 관계가 맺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복달라고 비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가 내 모친인가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께로 직접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배우며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널리 전하게 되기 원합니다.